한국 일본 3개국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위한 안보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3국이 차관보급 안보회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3국 간 안보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회의는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네덜란드가 8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리제 슈라이너 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출 규제안이 올 여름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네덜란드 수출 통제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ASML의 노광 장비가 될 전망입니다. 노광 장비는 레이저로 실리콘 표면에 전자회로를 새겨넣는 것으로 이 업체는 심자외선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너 마허 장관은 서한에서 네덜란드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심자외선 기술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의회는 국가 통제 목록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한은 중국이나 ASML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9일 네덜란드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남용 조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인권 유린에 관여한 이란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을 유린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이란의 교도소 간부 2명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이란군 간부 2명, 시위 탄압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3개 기업과 최고 경영자 3명, 그리고 인터넷 접근 차단의 주요 역할을 한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란의 교도소의 수감자 학대를 지적하며 여성 수감자들이 성폭력과 고문, 또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여성을 억압하는 잔인한 이란 정권에 맞서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이란의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 동맹국은 이란 정권에 대한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재된 이들은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차단됩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경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평소 탄도미사일 포착을 실시간 수준으로 공개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발사가 포착된 뒤 1시간 20분 이상 지나서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달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일 3자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동맹국과의 공약이 철통같다며 한국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에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한북 북부 동해안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4년 만의 방일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9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이고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양국 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호응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마스노 장관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방문은 형식상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뉘는데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 규제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계획 말고 다른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양국이 상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정상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는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일 3자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가능성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두 동맹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세 나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과 미일 간 양자 확장 억제 협의체를 미한일 3자 협의체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Japan and the ROK is ironclad. We have taken every opportunity we have to deepen and to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를 심화하고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거듭 같은 질문을 받고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철통 같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day going forward is ironclad.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at. The ROK,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확장 억제 정책에 적용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자적, 삼자적으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이런 협력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삼각협력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ve been able to do more in recent years and even more so recent months i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nd we believe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한 간, 미일 간, 양자적 측면이 중요하지만 삼국 간 요소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공통으로 직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공통 비전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이해관계가 같고 가치를 공유한다며 조약 동맹들인 한국, 일본과의 삼각협력 강화는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이러한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3자 협의체 창설은 핵 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연쇄 방문이 확정되면서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미국은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했고 일본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한 한일 안보 협력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밝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양국이 수집하고 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재 한일 군사당국 간에는 지소미아에 따른 북한 관련 정보의 사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한국의 조건부 종료 유예 선언 이후 5년째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지소미아 정상화를 향한 물꼬가 트인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종료 유예가 되어 있다는 그 분위기 때문에 풍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가로막고 있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측에서 그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치적 장애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향후에 특히 북한 미사일이나 핵 위협 관련된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마련이 된 거죠.
한국 정부 안팎에선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를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가능한 미한일 3자 확장 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8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한일 갈등 속에서 미한, 미일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한 협의체가 따로따로 가동 중입니다. 미한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은 해구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북한 등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왔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미한, 미일 양자 협의를 넘어 미한일 3국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심화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자와 3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함께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9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원하지만 미한일 확장 억제 협의체의 경우엔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3국 확장 억제 협의체가 북핵 대응에 특화된 미한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탐지, 요격 등 각자의 역할을 숙달하는 합동훈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의 실시간 정보 공유, 그다음에는 탐지 식별, 그다음에 최종 요격까지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은 한미일이 그 형태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소미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실시간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한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일본도 이에 부응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이 영내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또 북한과 중국이 대만 문제나 또 한반도 차원의 문제에서 군사적인 충돌선을 넘지 않도록 억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한일이 필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를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본과 이제 한국도 각각의 이해 측면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엔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본 기업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외에는 상응 조치가 없는 겁니다. 한국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질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국의 강제징용해법에 호응하는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8일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신의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수단으로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자신의 잔혹한 독재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국제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공개적 지지는 이런 관측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확산 우려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similarly remains a proliferation concern as it continues its effort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헤인스 국장은 북한이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국가안보구조의 중심축으로서 핵무기 확대와 유지에 여전히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술핵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표한 군사현대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와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격퇴하고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것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전력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핵 역량을 갖춘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군과 영내 미군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9월 이후 미한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와 군사적 시위를 했다며 미국과 한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영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점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기술적 목표를 검증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ICBM, 극초음속 활공체 등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지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외부 계획을 업지하고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결함을 상쇄하며 강압을 통한 그의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틈새 역량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선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발전했고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 내 일부 주요 기반 시설망을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준으로 교란하고 기업망을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탈취를 수행하고 재정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사이버 작전 범위를 다각화하는 한편 첨단 사회공학 기법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 추세에 계속 맞춰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 규제와 일부 팬데믹 대응 조치 시행과 집행을 위해 군에 의존한 것은 단기적으로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감소시켰을 수 있지만 주요 부대는 여전히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북부 사령관이 향후 북한의 군사 위협 능력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차세대 요격기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는 북한 정권이 영내와 국제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이 차세대 요격기의 추가 배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e capacity out of DPRK today. As far as the total numbers that they actually have produced.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 사령관인 8일 하원군사위원회 미군 준비태세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위협 수준에 대한 질의에 잠재적으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지상 요격기는 20대의 추가 지상 기반 요격기를 제공해 방어 역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배치에 따른 총 64대 혹은 그 이상의 요격기는 더 많은 방어 기회와 역량을 제공할 것이며 이에 더해 차세대 요격기가 장거리 식별 레이더와 결합하면 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교란시키는 보조 장비인 디코이와 같은 추가 기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베너크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제한된 공격 방어 능력에는 자신한다면서도 북한의 점증하는 ICBM 개발로 미래 대응 능력에는 거듭 우려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북한 열병식에서 우리가 본 것과 우리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는 그들의 공격 능력을 기반으로 앞날은 우려된다는 겁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핵 능력 진전 추구와 확고한 탄도미사일의 연구와 개발, 실험은 영내 안정과 우리 동맹국, 파트너 또 잠재적인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오늘날 나는 제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현재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면서도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능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힌 겁니다. 아울러 베너크 사령관은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 내 여러 비상사태와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은 지난 2022년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실험했고 정권은 주민에게 필요한 식량과 팬데믹 구호를 희생하면서까지 군사력을 계속 우선시할 것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준비했다는 공개 보고서들은 북한 정권이 영내 및 국제 안보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험성을 더욱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앤터니 코튼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서면 보고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와 다탄두 재진입체에 대한 역량 개발과 새로운 화성 17형 ICBM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과 SL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은 핵 운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튼 사령관은 북한이 열차를 기반으로 한 미사일을 비롯해 잠수함, 지상이동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언급하며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진전하는 북한의 핵 능력은 우리의 확장 억제 약속에 대한 연합국의 믿음에 압박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튼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hese commitments are enabled by a safe, secure, effective, and credible nuclear deterrent. The credibility of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not only part.
이 같은 공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으로 가능하다며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은 동맹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의 일부일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군 사령관은 북한의 우주개발 노력에 주목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은 인공위성 두 개를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장거리 및 다단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위성통신 교란 등 비운동성 반우주 역량을 입증했다며 이는 분쟁 중에 우주기반 항해와 통신을 거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7일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이 오래된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졸리 장관은 일본과 한국은 캐나다의 가까운 친구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룬 최근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이번 발표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향한 공동의 구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약속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7일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발표는 양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리의 친구들과 가까운 파트너들이 더 긴밀한 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영국은 민감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 파트너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만 더 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6일 트위터에 호주는 민감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한국과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 호주와 가까운 친구이며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UN도 강제징용 해법을 담은 한국의 발표와 일본의 호응을 환영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장관은 국내적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8일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두 지도자 모두 20세기에 얽매이는 대신 21세기를 바라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도력은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 만큼 충분히 이상적이면서도 그 일을 이뤄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한지를 통해 시험할 수 있다며 두 정상이 모두 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들의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협력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더 심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최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와 무력으로 충돌하고 필리핀군 물자 보급선에 레이저를 쏘며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가 미국, 캐나다, 호주 정찰기에 위협 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일본이 한국, 호주, 인도, 영국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국에는 사귀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8개월간 바이든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들을 결속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메뉴얼 대사는 중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의 중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일본이나 한국, 미국에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VOA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바깥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도 유리하다며 그런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북전단 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에 압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한국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권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남북관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ICBM 등 도발을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것들 이러면서 이런 거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지금,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 노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얘기고, 네. 그 강경 노선은 어떤 국제정치적인 그 필요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 바깥에서 적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게 남북관계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격한 언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긴장관계를 의도적으로 이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북한,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뭐 이제 한국, 일본, 미국하고 이런 이제 크게 일종의 이 대립선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 쪽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마 한반도에서만 작은 대땅들을 만드는 게 그게 별로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어쨌든 이게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서 장기간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야 될 텐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 정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도 더 특히 차단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뭐 지금 그냥 뭐 대화를 계속해서 요구해가지고는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이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중에도 소위 3D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단념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화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수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억제와 단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확장 억제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중국도 이 북한이 이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고 도발하는 것보다 대화로 나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담대한 구상은 이제 주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요.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좀 새로운 구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총사진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이제 신 통일 구상에 대해서는 총사진을 지금 제가 밝힐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민간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자문기구에 이제 그 이 대북 그다음에 안보 외교 이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지금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가면서 앞으로 이 통일구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할 단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통일미래구상입니다.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새롭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면 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뭐 거기는 그 대략 3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당장은 이게 체제가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컨페더레이션이죠. 남북연합 단계로 그러니까 저기 그 2국가 2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 최초에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 내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많이 좀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이제 북한의 식량난,
그렇죠.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일부 당국자는 이제 언론에 뭐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님은 북한의 그런 식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우리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그러니까 그 통계 수치로 보면은 되게 그 과거보다 이렇게 많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작물, 곡물의 생산량이나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주로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도입량을 계산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근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뭐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소위 빗장거로장 그런 차단 정책을 쓰는 것도 뭐가 지금 안 좋다는 그 사인이거든요.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에도 동독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차단 정책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난달 말에 이 당 중앙위 전체 회의가 그 두 달 만에 갑자기 다시 열렸는데 그 중앙위 전체 회의의 그 의제 주 의제가 농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비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어쨌든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이 워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관심사인데요. 한국 정부도 좀 대대적으로 유엔을 통해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뭐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 인도적인 지원은 군사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것이다. 이게 뭐 기본적인 입장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 그 WFP가 북한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 지원 중에서 약 천만 불 정도 가량이죠. 천만 불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WFP에서 뭐 북한이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경우에 지원할 금액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북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빗장 걸어 잠그기 차단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의 배후에 이 대한민국이 있으면 절대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혜를 자주 정치행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관님은 어떻게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일단은 광고의 목적, 홍보의 목적이라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선전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가장 눈에 띄는 그 해석, 그리고 논란이 많은 해석이 과연 김주혜가 후계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뭐 이제 40 정도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이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 김주혜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도대체 뭐냐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 2월 8일 열병식 때도 봤듯이 백두 혈통 결사 보위를 뭐 그 앞에서 외치고 이러는 걸 볼 때, 일단은 그 이 4대 세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게 아닌가. 이 김주혜가 백두 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미래 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런 뭐 미사일과 무슨 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런 그 일종의 상징 조작으로 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이게 섣불리 단정을 하고 그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하는 게 더 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올해 신년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 또 나라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보내는 그런 인권의 그 문제를 좀 환기해야 된다라는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통일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인권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식 하면 naming and blaming 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전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아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에 어떤 압박이 형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리는 게,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여태까지 이제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탈북자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제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VOA 특별 인터뷰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과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거듭해도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8일 북한의 핵실험장 활동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이날 IAEA 정기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증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보고한 대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관련한 핵심 시설들을 북한이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핵실험장의 갱도와 기반시설 재건 활동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고 영내와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더욱 공격적인 발언, 특히 핵 무기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전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발언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행동과 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홀게이트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위험한 언사에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다자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맞서 단결하고 북한의 외교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거듭 밝혔다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계속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관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홀게이트 대사는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행위 확대는 세계적인 핵 비확산 체제를 더욱 약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와 영별 핵단지와 다른 장소에서 계속되는 활동들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더욱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술핵 생산과 보유 의도를 밝히고 2022년 9월 새로운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한 것도 심각한 우려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하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며 되풀이한 불법적인 행동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부여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시험을 실시하지 말고 모든 유형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비핵국으로서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며 추가 의정서를 발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물품 또는 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이사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동해안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함북 북부 동해안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도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18도. 남포는 아침 최저 3도, 낮 19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9도. 신의주 아침 2도, 낮 14도. 구성 아침 1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20도. 강계 아침 0도, 낮 20도. 이천 아침 1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4도, 낮 11도. 용현 아침 3도, 낮 18도. 개성 아침 4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4도, 낮 17도. 신계 아침 4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5도, 낮 10도. 신포 아침 2도, 낮 11도. 장전 아침 5도, 낮 13도. 평강 아침 1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도, 낮 13도. 장진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청진 아침 0도, 낮 7도. 김책 아침 1도, 낮 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17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프리웨이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이 오는 4월 워싱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안보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해 3개 나라가 차관보급 안보 회의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을 발표하면서 3국 간 안보 협력이 가속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회의는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네덜란드가 8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리제 슈라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출 규제안이 올 여름 전에 나올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네덜란드 수출 통제의 핵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ASML의 노광 장비가 될 전망입니다. 노광 장비는 레이저로 실리콘 표면에 전자회로를 새겨넣는 것으로 이 업체는 심자외선 DUV 장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너마허 장관은 서한에서 네덜란드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심자외선 기술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의회가 국가 통제 목록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한은 중국이나 ASMR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9일 네덜란드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닝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수출 규제 남용 조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인권유린에 관여한 이란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인권을 유린한 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과 영국 그리고 호주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이란의 교도소 간부 2명과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이란군 간부 2명, 시위 탄압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 3개 기업과 최고 경영자 3명, 그리고 인터넷 접근 차단에 주요 역할을 한 이들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란의 교도소에 수감자 학대를 지적하며 여성 수감자들이 성폭력과 고문, 또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여성을 억압하는 잔인한 이란 정권에 맞서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이란 여성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 동맹국은 이란 정권에 대한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9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북한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오후 7시 45분경 밝혔습니다. 이후 2시간 20분가량 지난 뒤 합참은 북한이 같은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오는 13일부터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달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한 이후 17일 만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는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